VOA 세계 뉴스입니다. 리비아 정부가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만난 자국 외교장관을 정직 조치했습니다. 압둘 하미드 드베이바 리비아 총리는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교장관이 이탈리아에서 지난주에 나즈라 망고시 리비아 외교장관과 만났다고 어제 발표한 뒤 망고시 장관을 정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는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수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비아 외교부는 망고시 장관이 이탈리아 외교장관과 회담 중 코헨 장관을 비공식적으로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이 만남에서 어떠한 논의나 협의도 없었다면서 리비아는 이스라엘의 정상국가화를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거부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외교부는 해당 회담은 이탈리아 외교장관 주최로 열렸으며 리비아의 최고위급에서 조율된 것으로 거의 2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코헨 장관은 회담에서 양측이 두 나라 관계에 큰 잠재력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망고시 장관과 리비아 내 유대인 유산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유대민족주의 운동 시온주의 단체와의 관계 정상화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리비아에서는 이날 수도 트리폴리 등지에서 해당 회담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중국발로 추정되는 다수의 괴롭힘 전화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중국발로 추정되는 괴롭힘 전화가 일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극히 유감이며 이는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해당 전화와 관련해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중국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괴롭힘 전화가 중국 내 일본 관련 시설에도 걸려오고 있다면서 중국 내 일본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일본 내 자국 대사관과 영사관들이 많은 전화를 받고 있는 데 대해 일본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공립학교에서 이슬람의 여성 전통 의상인 아바야 착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프랑스 교육장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가브리엘 아탈 교육장관은 이날 프랑스 TF1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학교에서 아바야를 입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교실에 들어가면 학생들을 보고 종교를 식별할 수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내 세속주의란 학교를 통해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면서 아바야 착용은 이 같은 정신을 보호하려는 프랑스 정부를 시험하는 종교적 행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탈 장관은 다음 달 4일 전국적 개학에 앞서 일선 학교장들에게 정부 차원의 관련 규칙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교내에서 아바야 착용 사례가 늘면서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 2004년 학교 내 히잡 착용 금지에 이어 2010년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의상 착용을 금지해 이슬람 공동체로부터 반발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러시아 영토로 옮겨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명백하게 홀로 남겨질 거란 커다란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매우 큰 나라들이 있으며 이들이 러시아의 편을 들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영토 보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만일 내가 군의 지시에 러시아 영토에 가기로 결정하면 나는 이들 나라가 나와 함께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면서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국민을 위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야 하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계엄령이 선포됐음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올 10월 국회의원 선거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시 선거에 약 1억 3,500만 달러가 들었다면서 미국과 유럽이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8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에 북한 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대응한 공개 회의에서 미국, 한국, 일본 등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수 방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3년 7개월 만에 국경을 공식 개방했습니다. 기획특집 미한일 정상회의 결산 네 번째 순서에서는 미한일 3국의 미사일 방어 협력 부분을 살펴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4도, 최고는 18도에서 2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 내지 3m, 서해 앞바다 1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대응한 공개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미국, 한국, 일본 등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도 비난의 화살을 미국에 돌리면서 안보리는 아무 대응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25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북한은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하는 방식으로 안보리를 무시했다며 8월 23일 북한은 또다시 우주발사체를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It has defied this council by continuing to pursue its unlawful ballistic missile program. On August 23rd, the DPRK...
이어 비록 이번 발사가 실패했고 우리가 사전 통보를 받았다고 해도 이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미국은 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은 항상 그래왔듯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행위를 자위권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고 이는 북한이 자국 주민의 절박한 필요보다 편집증적인 행동과 이기적인 이익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 claims as it always has its pursuit of a nuclear weapons program is an act of self-defense.
이어 억압과 잔혹함이 북한의 전쟁 무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부끄러운 일이고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를 규탄하고 이를 반대하는 나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동시에 그렇지 않는 나라들의 목소리에도 똑같이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안보리의 추가 대북 조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온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But colleagues, listen closely today to those countries that condemn and those countries that oppose.
특히 어떤 국가가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비판하고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김정은을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지 주목하라며 이것은 우리의 단합과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세계 비확산 체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로 안보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에게 우리가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오늘 제안한다며 미국의 전제 조건 없는 대북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An ambassador, I offer that to you today, that we are prepared to engage in diplomacy.
이날 상당수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단합된 안보리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페리토 호자 유엔 주재 알바니아 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의 불법적이고 도발적이며 무모한 행동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들의 목소리가 지금까지 고려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안보리의 무대응을 규탄했습니다.
We regret that the voice of the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is council calling for the body to react to illegal, unprovoked and reckless.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단합하지 못함으로써 안보리는 임무와 핵심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위성 발사가 평화적 권리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This is not about the right to use outer space. This is not about exercising
북한의 발사는 우주 공간을 사용할 권리에 관한 것도 자위권 행사에 관한 것도 아닌 단지 안보리 결의 위반과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에 관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식한에 대해서는 안보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많은 결의를 채택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과 대부분의 안보리 이사국이 지난 6월 회의에서 위성 탑재 여부와 실패 여부에 관계없이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규탄 없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경수항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특정 국가가 평소처럼 모든 책임을 북한에게 돌리고 있지만 북한의 최근 발사는 특정 관련국의 군사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과 한국 등의 연합군사훈련을 북한 도발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초 북한은 일정 기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고 적대 행위 중단을 거듭 호소했지만 이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수항 부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결의안을 제안한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유감스럽게도 일부 관련국은 이 같은 합리적인 제안을 무시한 채 제재와 압박이라는 마법의 힘에 집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자 대사도 오늘 안보리 회의 소집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진정한 위협의 원천인 미국과 영내 동맹의 무모한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이들의 위선적인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발언에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추가 발언권을 요청해 대응했습니다. 특히 미국 등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북한의 도발을 촉진시켰다는 경수항 부대사의 주장에 대해 미국과 한국 등의 군사훈련은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한 2022년 8월 이전에 6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발언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위성발사는 국제법상 인정되는 주권국가의 자주적 합법적 권리 행사라며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Satellite launch as exercise of the independent and legitimate right of the sovereign state.
이어 북한은 위성 발사의 투명성과 선박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항행 경보를 발령했다며 위성 발사는 주변국 안보에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함께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김성 대사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Any launch that uses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regardless of its success, whatever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그 성공 여부나 탑재체에 관계없이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안보리는 2017년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결의안을 기권이나 입장 표명 없이 채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번 발사는 북한이 안보리의 엄중한 결정을 얼마나 일상적으로 무시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북한의 행동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 성명 혹은 언론 성명 등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장외 대북 규탄 성명도 이날은 별도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수 방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2011년 재해 이후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와 최종 처리수 방출을 책임있게 관리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내 과학계 파트너는 물론 국제원자력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대응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일본의 절차가 안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자력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15일 언급했듯이 미국은 일본의 안전하고 투명하며 과학에 기반한 절차에 만족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이 IAEA와 영내 이해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투명성을 유지하고 관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일본은 2011년 3월 11일 역대 네 번째로 강력한 규모 9.1의 지진과 뒤이은 쓰나미가 도호쿠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비극을 겪었다면서 약 2만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500명이 실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재해로 큰 고통을 겪었고 복구 과정에서 세계의 용기와 복원력을 보여준 일본 국민들과 함께 계속 애도하고 있다고 밀러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24일 이날 오후 1시부터 해수 이송 펌프를 가동해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녹아내린 원자로 내 핵 연료봉 냉각에 사용된 물 등 오염수를 1000개의 저장고에 보관하고 재염 작업을 해왔으며 이를 희석해 원전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해저에 30 내지 40년에 걸쳐 방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방류가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사능 영향이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류가 계획대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2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방사성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IAEA 공보실은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다핵종 제거설비 처리수 안전성 검토에 대한 IAEA의 종합보고서는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국제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IAEA는 도쿄전력이 현재 계획하고 평가한 대로 8월 24일부터 시작된 ALPS 처리수의 해양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지구 생태 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생명 안전과 앞날을 엄중히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핵 오염수 방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오염수 방류 개시 첫날인 24일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방류가 계획대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류되고 있는 오염수에 대한 일각의 안전성 우려와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Japan's plan is to limit the concentration of tritium in the discharge water to be less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의 계획은 방류 오염수 내 삼중수소 농도를 1500베크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식수 수질 기준인 1만 베크렐보다 훨씬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IAEA 직원들이 향후 처리수가 방류되는 현장에 머물며 감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에 수조에 보관하던 오염수를 24일부터 원전 앞바다에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전력은 25일 해양 방류 후 처음으로 원전 앞 바닷물의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약 134만 톤의 오염수가 천여 개의 대형 탱크에 들어있으며 현재도 원전 부지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 등으로 인해 오염수는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류가 대체로 30년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방류 기간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김승겸 한국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오늘 서울 합참청사에서 호주군 수장인 앵거스 캠벨 호주 국방총장과 만나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위협과 대응, 양국 간 군사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을지 프리덤 쉴드 UFS 훈련을 실시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날 회동에서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무인기 침범 등 불법적 군사 도발과 핵 사용 위협이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을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김 의장은 유엔군 사령부 전력 제공국인 호주국이 이번 UFS에 참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군이 다양한 훈련과 군사 교류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에서 앤서니 알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고 양국은 올가을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함께하는 2+2 회의 개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정부에 방첩 장비 등을 불법 공급한 러시아인에 대한 수출 제재를 연장했습니다. 불법 활동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북한과 러시아에 미국 기술을 불법 제공한 러시아인 일리아 발라카이프에게 내려진 수출 권리 박탈 조치인 일시적 금지 명령 TDO의 연장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보국은 이날 연방관보에 이런 내용의 공고를 게시하면서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규정의 임박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한 이 명령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무부 산하 수출단속실 OEE의 연장 요청은 최초 TDO 부과에 근거가 된 사실과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바탕을 둔 것이라며 수출 통제를 받는 방첩 물품을 불법 조달해 러시아와 북한에 선적함으로써 미국의 수출 통제법을 위반하려는 불법 조달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OEE의 조사 결과 이 불법 네트워크와 그 영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가 밝혀짐에 따라 이 명령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라카이프와 그의 회사인 라디오 테스터는 수출 관리 규정 적용을 받는 미국산 전자기기를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불법 조달해 산업안보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북한에 수출한 혐의로 지난 2월 21일 미 법무부로부터 기소됐습니다. 이어 같은 달 24일에는 180일간 물품 수출 권리를 박탈하는 상무부의 TDO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법무부 기소장에 따르면 발라카이프는 특히 북한의 유독 가스 탐지기와 소프트웨어를 불법 공급하는 등 북한 정부와 러시아 비밀경찰을 위한 방첩작전 장비를 조달 밀수 수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발라카이프가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북한의 방첩작전 지원을 위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발라카이프는 재판에서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7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보국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발라카이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그는 현재 러시아로 도망친 상태입니다. 산업안보국은 이날 공고에서 OEE는 현재까지 확인된 행위의 기간과 성격을 고려할 때 발라카이프가 불법 조달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발라카이프는 은닉 방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TDO가 연장되지 않은 한 법 집행기간을 피하기 위해 점점 더 정교한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장기간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샤드 후세인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가 유엔 안보리에서 최근 북한인권 공개회의가 열린 것을 반기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후세인 대사는 24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X 계정에서 안보리 회의 뒤 52개국이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거론한 미국 유엔 대표부의 관련 트윗을 인용하며 우리는 유엔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촉구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인권 부정과 기독교인에 대한 처형, 고문, 구금 등 종교 자유 침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을 거론했습니다. 후세인 대사는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수많은 북한 주민과 외국인들이 종교 활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북한 감옥과 노동교화소로 사라졌다며 지난 2015년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이후 이들의 상태에 대한 새로운 소식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세인 대사가 언급한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는 북중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다 지난 2014년 10월과 12월 각각 북한에 체포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월 세계 정치범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캠페인 관련 보도자료에서 김국기 선교사를 거론하며 2015년 북한에서 간첩 혐의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지금은 강제 노동 수용소에 고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TV는 지난 2015년 6월 24일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가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음모죄 제64조 간첩죄로 기소됐다고 보도하며 이들에 대해 무기노동교화형이 선고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두 사람 외에도 김정욱 선교사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 등 한국인 6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유엔 안보리는 미국과 일본, 알바니아 등의 요청으로 6년 만에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을 논의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인권 없이 평화를 얻을 수 없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김정은 정권의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사회통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부정은 북한 정권이 대중의 반대 없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막대한 공공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6년 만에 열린 안보리 북한인권 공개 논의에서 아무 조치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미국 등 52개국이 별도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인권 탄압과 유린에 안보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 같다고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경고했습니다.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와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스미스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과 유엔이 중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활동 42년째인 스미스 의원은 지난 23일 미국 시민단체들이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23일 중국 대사관 앞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집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Well, we're here because there's about 2,000 North Korean defectors who made their way into China, which they have not.
약 2,000명의 탈북민들이 중국에 입국했지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많은 이들이 구금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고 송환되면 고문이나 죽음 또는 두 가지 상황에 모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유엔 난민 협약에 서명한 국가입니다. 이 협약은 송환 시 박해를 받을 근거가 충분할 경우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탈북민들은 북송되면 고초를 겪고 이번의 경우는 많은 이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린 중국이 이 유엔 협약의 서명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6월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에 거듭 호소했습니다. 탈북민들을 송환할 거면 한국과 미국 또는 그들이 보살핌을 잘 받고 고문과 살인을 당하지 않을 다른 나라로 보내라고요.
중국이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한다면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Well, it'll be another example if they forcibly repatriate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중국이 강제 송환을 한다면 난민 협약에 서명한 국가로서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또 하나의 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협약에 합의했는데도 탈북민들에게 국제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뭔가를 바란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은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시진핑은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적 플레이어가 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런 국가로 존중받고 싶다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4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유엔 난민기구 대표를 지냈죠. 그래서 그는 난민법을 손바닥 보듯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테우스 총장에게 유엔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전념하며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에 이행 의무가 있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고요. 이것은 마음에 호소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약 의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원님은 미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Oh, definitely. Definitely. It has to be raised in every just like other human rights issues vis-a-vis China. And every single
물론입니다. 중국의 다른 인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국과 접촉할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지구온난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인권에 대해서도 동시에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저는 중국에서 공산당에 의해 조직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대변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린 탈북민들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 정권의 끔찍한 학대 때문에 북한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북송되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특별히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싶으신 게 있나요?
I do think the United States needs to be much more robust. You know, we'll put out a statement as a country, but we have leverage. We have trade policy.
저는 미국이 훨씬 더 강력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통상 정책이 있습니다. 저는 인권 분야에서 의미 있고 지속적인 진전이 없을 영구적인 정상무역 관계로 불리는 최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난민에 대한 대우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탈북민의 경우 해를 당하고 차별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탈북민들의 경우 많은 사람이 처형될 것입니다. 그런 환경으로 그들을 돌려보낼 순 없습니다. 그들을 환영하고 돌볼 수 있는 나라로 보내야 합니다.
국무부가 이에 대해 전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 인권 전문가는 그런 전략이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e State Department and the President himself have to step up far more assertively, respectfully, but assertively with Xi Jinping.
저는 국무부와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모든 인권 문제, 즉 현재 진행 중인 신장의 대량 학살, 위구르족에 대한 끔찍한 학살 등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해 훨씬 더 단호하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원을 통과한 인권 관련 제재 법안이 있습니다. 저는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상원에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내 강제 장기 적출 조직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평균 연령 28살에 달하는 많은 사람이 장기를 적출당하고 그 과정에서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족, 티베트 불교도 그리고 기독교인 등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행정부가 이 법안의 서명에 법으로 제정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는 이러한 중국 내 인권 문제의 다른 예일 뿐입니다. 한국인들은 북한의 사랑하는 이들과 친구들이 고통을 겪을 것이란 걸 알기에 그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지금 북한 정권이 비행기를 다시 이륙시키는 등 문을 다시 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봉쇄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민들을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역사적인 미한일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는 공동성명에 한 줄만 간단하게 실렸습니다. 3국 지도자들에게 어떤 권고를 하고 싶으신가요?
That's a great question. I think human rights, if you really want to see the peace agenda, even the agenda dealing with trade.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평화를 정말로 원한다면 무역,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의지일지라도 인권 의제를 존중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세계 인권 선언에 명시된 대로 자국민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기본적 인권 원칙을 준수한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우리는 더 많은 교역을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은 평화의 핵심축입니다. 자국민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국민을 존중하지 않으면 중국인들은 공산당 아래에서 날마다 짓밟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그들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계속 표류 중입니다. 언제쯤 통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That'll come soon. Thankfully, there is a person, you know, that will do that work. I remember when we created it way back.
통과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일을 해줄 북한인권 특사가 있습니다. 이 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가 기억나는데요. 저는 이 법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북한인권 특사는 특히 평양뿐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가시적인 방식으로 제기되도록 할 핵심 인물입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초당적 사안이라고 하면서도 법안 통과가 지난 회기에 이어 계속 지연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I have no idea. It's a great question. Reauthorization was required.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문제였다면 제 승인은 필요한 즉시 통과됐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 특사를 저희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는 재임 시절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훌륭하게 일을 해냈죠. 따라서 우린 압박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상과 이 사안을 연계하는 게 그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화당 출신으로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와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의원으로부터 탈북민 강제 북송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호주가 북한의 선박간 불법 환적 등 대북 제재 위반 활동 감시에 나섭니다. 호주의 이 같은 활동은 2018년 이후 12번째입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가 올 들어 세 번째 북한 불법 해상 활동 감시에 나섭니다. 일본 외무성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주가 주일 유엔군 지휘협정에 따라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있는 항공기를 이용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선박간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대한 경계 감시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의 이 같은 활동은 2018년 이후 12번째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활동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은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감시 활동인 아르고스 작전을 펼치고 있는 호주 국방부는 앞서 올해 2월에는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을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했고 5월에는 해군 호위함 안작함을 파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호위함과 초계기 등 정찰 자산을 파견해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뉴질랜드 등이 불법 환적 선박이 자주 나타나는 한국과 일본 인근 해역에서 다국적으로 공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프랑스 해군 구축함 프레리알함이 동중국해 일본 주변 해역에서 해상 감시 활동을 수행했고 6월에는 캐나다 해군 호위함 몬트리올함이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중국 선박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24척째인데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선적 선박 두 척이 새롭게 북한 선박으로 등록됐습니다. BOA가 최근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시스템 GIS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달 순해 1호와 락원 3호가 북한 선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선박은 모두 북한 선적을 취득하기 전까진 중국 깃발을 달고 운항했습니다. 2004년 11월 건조된 순해 1호는 건조 첫 해부터 줄곧 중국 선박 민타이 168호로 운항하다가 이달 북한 선박으로 IMO에 등록됐습니다. 순해 1호를 IMO에 등록한 주체는 평양 소재 조선 순해 운송회사로 IMO는 이 회사가 순해 1호의 소유주가 된 시점을 8월 1일부터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신규 북한 선박인 락원 3호도 얼마 전까진 중국 선박 닝츠룽호였습니다. 2030톤급으로 2003년에 건조된 이 선박은 8월 1일부터 평양 용재동 소재 용재 락원 운송회사가 IMO의 공식 등록 소유주로 등재되면서 락원 3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 선적이던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달고 나타난 건 북한이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해 자국 선박으로 등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15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위장회사를 동원해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해 공해상 선박간 환적 등 불법 행위에 동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안보리 결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BOA는 GISIS 자료를 조회해 올해만 모두 22척의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에 매각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번에 두 척을 더할 경우 올해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모두 24척으로 늘어납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락원 1호 등 총 6척의 신규 선박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개월 만에 작년보다 4배에 달하는 선박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꾼 것입니다. BOA는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취득과 관련해 여러 차례 중국 정부에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 선박이 되어 나타나는 사례에 대한 논평 요청에 먼저 우리가 기존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Well, first I will say that we will fully enforce our existing sanctions, but then I will give the answer you've heard me give in the past, which is with respect to any.
또 이번 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취득 가능성과 관련한 지난 6월 BOA의 이메일 질의에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추적하고 조사해 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의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4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으로 매입한 선박 21척을 포함한 25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는 지난 2018년 이후 약 5년째 추가 제재를 단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3년 넘게 봉쇄됐던 북한과 중국 국경이 하나 둘씩 열리고 있습니다. 열차 운행이 늘었고 평양과 베이징을 오가는 항공편도 재개됐습니다. 북중 국경 개방이 장마당과 식량난, 무역 부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7개월 만에 지난 22일 평양 베이징 구간을 운항했습니다. 북한 인공기를 단 고려항공 여객기는 이날 오전 9시 17분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날 서우두 공항은 이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탑승 수속을 받는 150여 명의 북한 주민들로 붐볐습니다. 평양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북한-러시아 항공노선도 지난 25일 재개됐습니다. 북한은 2020년 1월 중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항공편과 철도, 도로 등 북중 간 모든 통로를 차단했습니다. 그랬던 북한이 지난해 가을을 기점으로 하나둘씩 북중 통로를 다시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을 재개한 데 이어 11월에는 러시아와 철도 화물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특히 올 5월부터는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을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렸습니다. 또 지난 16일에는 북한 태권도 선수단을 태운 버스 두 대가 신의지와 단둥을 잇는 조중 우이교를 통과해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 대학 교수는 국경 봉쇄가 50% 정도 풀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o maybe 50% might be a good estimate.
전문가들은 국경 봉쇄가 풀리면 북한의 장마당, 무역, 식량난, 인적 교류 등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장마당에 나타날 전망입니다. 장마당은 북한 경제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중국산 원부자재와 생활 필수품은 트럭에 실려 평안남도 평성과 함경북도 청진의 도매시장으로 운반된 뒤 북한 전역의 400여 개 종합시장과 장마당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장마당에서 소비재와 생활 필수품을 사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갑자기 국경이 봉쇄되면서 장마당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품 조달이 안 돼 장마당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물론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올 1분기 북한의 식품 가격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1분기와 비교하면 밀가루 가격은 445%, 감자는 87% 올랐습니다. 북한 4인 가구의 월 평균 수입을 2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일반 가정이 국경 봉쇄정과 같은 식품을 구입할 때 엥겔 지수는 58%에서 94%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엥겔 지수는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한 가구가 쓴 돈 중에서 먹는 데 쓴 돈이 몇 퍼센트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엥겔 지수가 94%라는 것은 100원을 벌어 94원을 먹는 데 썼다는 얘기입니다. 탈북민들은 국경이 개방되면 장마당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안남도 평성에 살다가 2011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조충희 씨는 트럭 수송이 재개되면 중국산 물품이 들어와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육로가 개통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물자가 많이 들어와서 밀수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시장의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됩니다.
그러나 한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칠 교수는 지금 물가락을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 국경 개방을 지금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국경 개방이 이 북한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늠하기에는 조금 이런 측면이 있다.
식량난은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그동안 두 가지 요인으로 악화됐습니다. 하나는 가격이 오른 데다 주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진 겁니다. 돈이 없어 쌀이나 옥수수를 사 먹을 수 없는 겁니다. 특히 함경남북도와 양강도 등 북중 격경지대 식량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중국과의 공식 비공식 교역으로 식량을 조달해 왔었는데 국경 봉쇄가 계속되면서 식량 조달이 끊겼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국경 봉쇄가 풀려 중국과의 교역과 밀수가 재개되면 적경지대 식량 사정은 호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경 봉쇄로 가장 이제 치명타를 받은 게 그 적경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역과 밀수로 의존하던 경제가 붕괴 상태로 빠진 게 이제 적경지역이거든요. 따라서 국경이 전면 개방되면 적경지역 경제는 상당 부분 활성화될 수가 있는데
북중 무역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9월 북중 화물열차가 재개되면서 북중 교역에는 숨통이 트였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은 15억 9천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122%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중 무역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북중 무역은 10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한에 비해 209% 증가했습니다. 이물칠 교수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북중 무역량이 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경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역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억 달러 수준은 도달할 거다 이렇게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무역량이 늘어난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메릴랜드대 브라운 교수는 현재 북중 무역은 북한이 주로 중국에서 물품을 사오는 것으로 무역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해관총수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0월 1억 1천만 달러의 대중무역 적자를 기록한 이후 7개월 연속 매달 1억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북한의 무역 적자는 15억 6천만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날로 커지는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국가가 통제하는 무역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물칠 교수는 말했습니다.
무역, 환율, 시장, 물가 이런 것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결국은 국가가 주도하는 그런 무역 시스템을 지금 고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국경 개방의 또 다른 변수는 코로나입니다. 현재 북한은 국경 개방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국경을 개방해 중국으로부터 물자를 수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섣불리 국경을 개방해 코로나가 확산될 경우 혼란과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지금 다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코로나가. 북한은 백신을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하고는 체감 온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국경 개방을 하겠지만 전면적인 개방은 아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중 국경이 하나둘씩 열리고 있지만 코로나 위험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전면적인 개방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경 개방과 코로나라는 이중의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상하원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한일 3국 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의 한일 수출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과 영킴 하원의원이 미한일 정상회의의 중심의제로 국제에너지협력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 16일 발송한 서한에서 러시아의 잔인한 우크라이나 침공은 지정학을 변화시켰고 그 영향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은 세계 에너지 시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 이란을 지목하며 이들 정권은 우리 동맹국,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이 에너지 자원과 이를 수송하는 데 사용되는 항로를 확보하는 데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특히 액화 천연가스, LNG 수출 증대를 통해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앞장서왔는데 아시아 동맹국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더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협력은 미국이 오랜 동맹을 강화하고 적대적인 독재 정권의 위협에 맞서 싸울 독특하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과 한국이 대체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은 이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미국은 유럽에서 발생한 에너지 위기가 아시아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재원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친 미국의 새로운 에너지 기반 시설 프로젝트 개발과 LNG와 같은 수출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우리는 일본 및 한국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전략적 동맹의 이점을 역내 에너지 수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의원의 서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25일 오후 2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한일 3국은 지난 18일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빗에서 열린 정상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고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낮춰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알래스카를 지역구로 하는 설리번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알래스카의 대규모 LNG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쪽 뷰포트에서 천연가스를 추출한 뒤 가스관을 통해 알래스카 남쪽의 액화시설로 옮기는 것으로 여기에서 생산된 LNG를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해야 한다는 것이 설리번 의원의 구상입니다. 설리번 의원은 특히 알래스카산 LNG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산 석유와 LNG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헬로 서울이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63년 8월 28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20여만 명의 흑인이 모여 흑인 민권을 요구하는 워싱턴 대행진이 벌어집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초 워싱턴에서는 여러 가지 행진이 벌어졌으나 1963년 8월 28일 행진은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행진은 흑인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와 일자리를 요구했습니다.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가 링컨 기념관 앞에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I have a dream that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 아이들이 피부 색깔이 아닌 인격에 따라 평가되는 나라에서 사는 날이 올 것을. 흑인이든 백인이든 유대인이든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모두 손을 잡고 자유가 왔다는 흑인 영가를 부를 수 있는 날을 만들자는 킹 목사의 신념에 찬 연설에 청중은 환호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3년 8월 28일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역사의 길이 남을 유명한 연설을 이날 한 것입니다. 이날 시위 후 케네디 대통령은 킹 목사에게 흑인에게 차별 없이 고용의 기회를 주겠다는 고용차별정책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1년 뒤 1964년 공공장소에서의 인종차별과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이 통과됩니다. 인권운동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킹 목사는 그해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1749년 8월 28일 시인이며 극작가이자 정치가였던 독일의 문호 요한 볼프강 괴테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납니다. 괴테는 법률가였던 아버지와 시장의 딸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독일의 라이프치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한 괴테는 시, 미술, 무대연출, 정치,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774년 친구의 약혼 여화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담은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탄생시켰고 이 소설로 괴테는 문단에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괴테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외에도 파우스트, 헤르멘과 도로테아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합니다. 또 평생 2,700여 점의 그림을 남긴 화가였으며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280번이나 공연한 무대 연출가이기도 했습니다. 근대 유럽 최고의 지성인이자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는 괴테. 요한 볼프강 괴테는 1832년 8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매일매일 접하는 여러가지 경제뉴스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Cyber Monday, the biggest U.S. online shopping day.
Shoppers were expected to turn out in record numbers.
On pace to be a record-setting day for U.S.
여기저기 등장하는 경제 전문 용어에 머리가 절로 아파지는 복잡한 숫자들까지. 너무 어려운 경제 뉴스, 정책 뉴스, 숫자와 그래프 말고 미국의 실생활에 밀접한 실물 경제 소식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 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미국의 실생활 구석구석을 알아볼 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자가 직접 가고
네, 저는 지금 시내에 있는 한 테슬라 매장에 와 있습니다.
하고 경험해보고 전해드리는 미국 경제 이야기.
네, 저는 지금 한 애완동물 매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어떤 애완동물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뉴스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먼 이야기가 아닌 실생활과 연관된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전해드리는 생활 속 경제는 한반도 시간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방송됩니다. We'll be right back.